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정말 우리가 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며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주님 성품을 본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오키나와 현은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선 예로부터 80세는 어린아이고 90세의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100세까지 기다리라고 돌려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국가인데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가장 수명이 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오키나와의 장수 신화가 깨졌습니다. 1985년 전국 1위였던 남성 평균 수명이 2000년이 되니까 26위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31위로까지 떨어졌고요. 오히려 65세 미만의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에선 남녀 공이 일본에서요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키나와가 한때 세계 최고의 장수촌 중 하나였는데 일본 최악의 단명촌이 된 거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원래 오키나와 사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채소를 위주로 한 식사의 하라하치부, 즉 식사량의 80%만 채우는 소식을 서로 간에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상주했었던 미 군정의 영향으로 맥도날 패스트푸드 가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고칼로리 기름진 패스트푸드의 맛을 들이게 되면서 이제 양껏 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운동량의 감소입니다. 예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많이 걸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섬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고 택시비까지도 저렴해서 짧은 거리도 걷기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됐습니다. 하라하치부, 소식과 많이 걷는 일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던 사람들이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양껏 먹고 운동량은 크게 줄어들면서 각종 질병으로 단명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이 그저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이제 뭐 유튜브만 치면 그냥 나오는 인포메이션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법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째는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하라하치부, 위를 80%만 채우는 거, 소식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기름진 음식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달콤한 후식의 유익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 포만감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자 종류를 끝없이 먹으면서 TV 앞에 앉아 드라마 시청하기를 즐깁니다. 입맛이 당기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과 간식을 먹으면서 활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건강 장수하기는 어렵지요. 알아도 실천하지 못해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알아도 행할 수 없는 것,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건강장수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장수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자자손손으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저들에게 복받는 법, 복되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었잖아요, 그대로 살면 돼요.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모두 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매우 힘들어했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자부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그거 내가 다 지켰다, 그랬을 때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건데, 그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듣고 알면서도 알았어요 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대부분 어떻게 사는지 바른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주셨잖아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뜨끔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양심이 있다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서 컨닝하는 거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컨닝을 하려면 쉽지 않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쁘다는 걸 안다고요. 어른들 남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라, 하치부, 소식하고 많이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 문제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요?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알면서도 할 수 없는 나, 알면서도 행할 힘이 없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문제죠.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행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게 알아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함께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 오면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들과 함께 오래 있기를 원했어요. 아니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죽지도 않으시잖아요. 함께 살면 그 능력이 주시면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을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크게 근심이 됐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마치 자기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까 염려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태가 이런 때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언젠가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진리의 영이시여 또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이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설명이 예수님의 말씀 중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안 쓰는 언어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냐면 이게 한 가지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컴포터,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고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변호하는 사람, 또 옹호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긴 단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another paracletos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만 존재 양식이 진리 영, 육이 아니라 영이신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염려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떠나간다는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 대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들에게 훨씬 유익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신령한 장소를 찾아서 그 앞에 가야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을 때 남미나 혹은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이나 한국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먼 거리를 걸어서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 계신 곳에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했었고, 소경은 소리를 질러야 했었고, 12년 혈류증 중 환자는 건장한 예수님이 열두 제자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가까스로 만져야 했었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존재 양식의 진리 영, 영이신지라 그분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지붕을 뜯어야 될 이유도 일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구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그분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1대1의 관계, 사람 사이에서의 제약도 있으세요. 베드로와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삶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동부에 있는, 미국 동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미국 남쪽의 플로리다 주서부터 워싱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수많은 주들에서 교회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동시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톤터치를 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건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같은 공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공간에 계셨지만 베드로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와 의심과 염려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함께 계시면 오직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심령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심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내 마음에 나도 까닥을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나눔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기쁨과, 아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삶이 그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you name it,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저는 태어날 때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 뭐 좀 부탁하면 못한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능, 은사가 없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은 없다. 전도도 선교도 섬김도 봉사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입에 비워서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부적인 재능, 하늘이 내리는 그 은사를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사, 재능,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전에는 못한다가 많았지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 천부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에 맞는 은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감당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인격으로 이루고 늘 성령 충만해서 그 권능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정말 신명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연약해서 우리의 삶에 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행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소식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게. 알아도 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행할 수 없는 거.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다 알아요. 알아도 할 수 없어요. 알아도 안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제대로 실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어찌어찌 했어요. 살인은 안 했어, 겉으로. 그러나 속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해. 겉으로 살인을 안 했으면 속으로는 그렇게 미워. 미워하면서 산다고요.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인만 안 했다고 그냥 면피하는 정도. 그게 구약시대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우리 인생들이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는 죄 어떻게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다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음뼈가 가득하는,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성령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있잖아요. 그 예배자가 성령님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알아도 할 수 없었던 일, 알아도 행하지 못했던 거. 이게 성령님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오심으로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예수 믿,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알면 알수록 진짜 이런 횡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런 횡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 마약 하지 말라, 그거 다 몸을 해치는 거다. 몸을 해치는 거 몰라서 하나요? 그분들이 몰라서 하냐고. 알아 다. 예. 담배 피면 폐 망가지고 술 마시면 또 정신적으로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도 엄청 올라가고 다 안다고요. 마약하면 뭐가 세포가 망가진다는 거 안다고. 근데 알아도 행하지를 못해요. 알아도 행할 수 없어.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부모님들이 권면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죠. 공부 열심히 알아도 못해. 알아도. 근데 이게 예수를 믿게 하면, 그러니까 1, 2, 3대 제가 외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돼. 성령.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때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까 한두 번씩은 그거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성령 불받으면 끝난다. 진짜 성령 불받으면 끝나요. 그냥 신앙생활 그 때지. 네. 성령 받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 알아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성령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질문은 그거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보면 약속하잖아요. 약속했다, 약속.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 보 약속이죠. 약속. 모든 육체에게 내가 말세에 성령 보 약속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약속.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는 게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도 일어나시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주무실 때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분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 태도들 이 모든 것 고치는 것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지? 성령이 불이 임하면 그러면 그 인격이 달라지게 돼요.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낮에 이렇게 생활할 때 뭐 지혜가 부족하다, 뭐 좀 힘이 좀 딸린다, 자꾸 불평이 생긴다, 꾸물꾸물 안에서부터 자꾸 화가 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못난 인격을 바꾸어서 거룩한 예수 인격을 담게 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각종 은사들로 채워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인격 안에 이루시고 또한 성령님 주시는 각종 은사를 따라 주님 맡겨주신 선교적 소명을 풍성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그 닮아서 주님 부르신 소명을 각자의 은사를 따라 풍성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